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쓸쓸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고,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혹독하시지? 하시는 그런 혹독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올무같이 느껴지는 한 고통받는 자의 절규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난당한 자의 절규 속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참느니 차라리 그냥 숨이 막히는 것이 낫고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욥기를 묵상하면서 한번 야심차게 매 구절구절 욥이 하는 말을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한번 적어보고 어떻게 해볼까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그러면 그냥 유치하게라도 아니에요, 당신은 바다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적어보는데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대답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절규에 죽지 마세요, 그런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뜻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답을 석 적어보고 끝내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절규를 진심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지금 이 욥의 절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 아니야, 어떻게 잘 참아왔는데 여태 하나님한테 왜 불평해? 너 벌받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래 말해봐 어떤 말이든 해봐 괜찮아 라고 말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대답에 대한 고민이 무의미하다는 거 여전히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고난받는 자의 절규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치고 위로해 줄까라는 어떤 대사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의 글을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하이픈을 넣거나 괄호를 쓰는데 괄호를 치고 그냥 나라도 붙잡고 얘기하게 그 앞에 있어주기. 오늘은 나를 잠깐 내려놓고 누군가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도 기꺼이 되어주기. 점점점 이렇게 써보았어요. 욥의 오늘의 절규는 누군가가 대꾸해주고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인생의 공식에 넣어서 그래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대답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 앞에서 들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정말 공감한다면 같이 좀 아파해주고 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아닌 다른 타인을 두셨다는 것은 서로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받는 자의 절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시작한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런 믿음의 마음의 말씀의 준비 없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할까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위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당했던 고난의 한 가운데서 이제 저 하나님한테 불평 좀 할게요 라는 그 생각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 묵상을 여러 번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제가 더 감동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붓는 방법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시나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쏟아붓는 대화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들이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그리고 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준 누군가에게 그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 그런 걸 해야 내 직성이 풀리는 내 본성이 내 연약함이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시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 지금 고통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마음의 원수를 만드는 경우가 우리는 되게 많잖아요. 사람에 대한 분노, 왜 그렇게 말하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좌절감, 누구 하나라도 원망하고 비난해야 내 속이 후련해지는 인간의 죄성,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불행에 대한 모든 이유는 남의 탓으로 돌려야 내가 좀 살 것 같고 내가 좀 가벼워지는 인생의 비겁함. 이런 종류의 절규가 욥의 불평에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욥의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회개를 한다 하고 내 고난의 문제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나의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 아무리 욥이라도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원래 이 본문은 시편 8편의 아름다운 창조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격하는 다윗의 고백의 시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감사의 찬양을 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이 정말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고 못살게 굴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런 원망하는 그런 시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욥의 시가 잘못됐고 다윗만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상황, 그가 맞닥뜨린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러니까 하나님한테 벌을 받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하는 이런 내적 판단도,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입을 닫아 욥 하는 그런 무자비한 입술의 조언, 그 어느 것도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옆에 있어줘 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앞에 있으니까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되어줘서 누군가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어줘 보는 거, 조언할 그 에너지로 그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슬며시 음식이라도 갖다 주는 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가십이 아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의 고통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지 행동하는 거. 우리는 이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려움 당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가정을 밤 12시에 심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를 앞에 두고 이 두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삼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그 가정에 가서 한 거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고, 네. 한 새벽 2시 반 정도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막 알기로 하고 나서 저한테 되게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 한 번 한 100번 돌렸을 뿐인데 그냥 앉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준 것만으로도 1년 동안 대화가 없었던 가정에서 그렇게라도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내 본성에 충실한 위로, 듣는 이에게는 별로 쓸모없는 위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 더 상처를 주는 조언자로 그렇게 활약하고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사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만 열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나쁜 입술을 닫고 회개하고 지금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이 하루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지 않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오늘 하루 만약에 고난의 문제에 맞닥뜨리셨더라도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비난하고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 앞에선 단독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처럼이라도 다른 사람을 거론하지 말고 상황을 탓하지 말고 내 대화의 많은 부분이 어떤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과 분노와 때로는 의미 없는 가십이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 심지어는 타인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궁휼 없는 심판자 노릇을 하고 있는 나의 그런 불편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내일을 알 수 없는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이전의 다른 모습과 이전의 다른 행동으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내 인생의 말씀으로 도전받은 것을 오늘 한번 그저 살아보는 것, 그 거룩한 시도, 그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날을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을 말씀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상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 밖을 나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더 굳게 우리를 잡아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잘못된 구함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처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